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란 헬라어 비블로스 게네시스를 번역한 표현입니다. 게네시스란 기원 혹은 출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명칭은 창세기 2장 4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70인경에는 여기에 사용된 내력이라는 단어를 비블로스 게네시스로 번역했습니다. 즉 창세기란 내력, 곧 하늘과 땅의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마태는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통해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라는 인물의 출생의 비밀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 따르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즉 마태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혹은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단순히 예수의 계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한 사실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구원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원래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닌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에도 같은 이름을 지닌 사람이 여러 명 나올 정도로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메시아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운 사람들, 즉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제한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살았던 그 당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뒤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주었던 것처럼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그들에게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고대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왕족의 혈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예수라는 이름과 연결해서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가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호칭이기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도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소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이어집니다. 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 절에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반복함으로써 재차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심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과는 달리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쌓아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질서에 복종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몰아내는 것이었고 급기야 주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온 위치와 이권을 잃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이끄는 대표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는 유대교를 이끄는 세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3대 분파는 에세네파,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입니다. 이 중 에세네파는 세속주의를 멀리하고 광야에서 은둔 생활하며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았습니다. 자연히 이들에게는 금욕과 엄격한 규율이 생활 신조였습니다. 학자들은 사회자원을 지켰던 쿰란 공동체가 바로 이 SNF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의 이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로마의 집정관들과 결탁하여 세속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이익단체로 전락했습니다. 이들의 제사장직 역시 금품을 주고 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히 이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헬레니즘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집단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로마 황제 안티오쿠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동안 유대교의 정통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높은 도덕성과 애국심을 자랑하는 집단이었고 자연히 백성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신망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유대교 내에서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영향력이 컸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만에 빠지게 되었고 율법의 정신과 내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대신 율법의 형식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23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식적인 행위와 교만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 사람들을 제외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추구하는 방향은 달랐지만 어떻게든 유대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은 주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역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질문은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쉬운 질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42절 하반절입니다.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뻔한 질문의 정답을 듣기 위해서 3살짜리 꼬마도 답할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자신의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베어 예수님 앞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환호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한 환호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기서 소동하다는 말은 헬라어 동사 세이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뒤흔들다, 지진을 일으키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염원이 그만큼 간절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하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하셨을 때 주님은 당연히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정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 모순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대답을 통해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열렬히 맞이했던 그때를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기를 통해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를 일컫는 다른 표현임을 또한 일깨워주고자 하셨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 역시 메시아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는 아람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나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답변에는 백성들은 나를 메시아라고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율법의 외양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님을 일깨워주고자 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 21장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서시자마자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바로 그것이 거대한 이권이 오가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까닭이었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신앙을 빌미로 사람들의 고혈을 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2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직 자신들의 이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자신들의 형식적인 경건의 모습에만 치중해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심으로써 유대교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박탈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한 사건으로 성전을 둘러싼 이권에 개입되어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장에 반발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이권과 직접 결탁되어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권한을 누가 주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이권과 권한이 심각한 도전을 받은 데 대해 분노하며 항의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는 바로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세 비유 중 첫 번째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명령을 받은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른 나라에 간 집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한 어떤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실상과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보다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오히려 주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할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낸 전략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고상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께 대한 증오로 점점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장에는 그들이 던진 세 가지 질문이 차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이하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이 부과한 세금은 아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점을 매우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당장 백성들을 선동해 예수님을 몰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예수님은 성난 군중들에 의해 배척당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답변하시면 로마법을 어긴 죄로 예수님을 몰아갈 작정이었습니다. 이 역시 자신들은 직접 손을 쓰지 않고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관계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2장 21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는 이 답변을 통해 세상 권세와 세속법의 적법성을 인정하시면서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성경으로 인정했는데 모세 오경에서는 정확한 부활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난제를 통해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세오경을 통해 오히려 부활의 신앙을 입증하셨고 또 그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부활신앙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율법사인 한 바리새인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사는 구약의 율법에 관한 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600개가 넘는 조항들로 분류해놓고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가를 따지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율법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주님이 잘못 대답하실 경우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모두 중요하고 바로 이 두 가지를 지킨다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에 걸친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 번 모두 예수님께 완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쉬운 질문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자랑스럽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격은 바리새인들의 정답 뒤에 이어졌습니다. 43절에서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시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주님의 질문은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자신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110편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왜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 고백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 왕조차 인정한 그리스도의 권위를 너희 유대교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인정하려 들지 않느냐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자신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는 자신의 혈통에서 난 자신의 후손이 아니라 자신이 섬겨야 할 유일한 왕, 곧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유대 백성들도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데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익과 이권에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군왕으로 존경해마지 않는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선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자신을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분이야말로 자신이 영원토록 섬겨야 하는 참된 왕이요 권위임을 다윗은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의 모든 지위를 이용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바로 이 사울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에게 아무것도 있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위가 오르고 우리의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까 염려합니다. 우리의 참된 권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교우님 여러분, 우리의 지위가 회사에서 올랐습니까? 우리의 급여가 올랐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권위이심을 인정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위를 허락하셨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권위이심을 인정하십시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다. 구원이란 나의 힘이나 나의 지위, 나의 손으로 쌓은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참된 권위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과 지위와 명예와 재물과 우리의 쌓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은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자주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의 소유임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 우리의 학식, 우리의 명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자녀들. 그러나 주님, 나의 나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권위임을 늘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무기요 도구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